인류의 세계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은 서방이 우리의 국경 바로 옆에 위협을 만들고 우리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은 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제안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우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매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도발에 대해 기습적인 퇴짜를 놓았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당신들의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00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선조가 했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전쟁 승리 기념일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누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고 현재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나치주의에 대한 기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에 돈은 사용하지 되고 러시아에 돈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에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 집권 이후 테러로 희생된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아프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맞서 지금까지 약 3,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이후 이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지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재정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연결망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정보 안보 분야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에너지 분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단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금융난을 해소하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금융단체와 공조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선택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질서정연한 방식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에는 시리아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며 전쟁 이전에는 파괴가 없었지만 지금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모든 이들이 시리아를 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아사드 대통령이 이란과 시리아의 전략적 관계가 시온주의 정권의 영내 지배를 방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타즈님 통신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날 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이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시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일 오후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올해 첫 대북정책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최고는 17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임박해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대북 공조를 흔들기 위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께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 km로 탐지됐는데 미한정보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 재원과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난해 10월에 발사한 미니 SLBM과 유사한 기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SLBM인 미니 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이 신포 인근 수중에 2,000톤급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니 SLBM은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미니 SLBM의 경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 SLBM은 크기 등 재원으로 볼 때 전술핵 탑재용 탄도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과 SLBM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딴 전략무기 시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거리급 SLBM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 정부를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단거리 SLBM 같은 경우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한국의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변칙기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쪽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동측방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에 대해서도 레이더망과 탄도탄 요격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담이 점점 크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발사라는 점에서 미니 SLBM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수중 발사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니 SLBM 첫 발사 당시 잠수함에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동체 수리를 한 정황들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록 2,000톤급 잠수함이 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발사로 잠수함 결함이 해결됐다면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이 대처할 수 없는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이어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북핵 공조가 강화되는 구도 속에서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성 내지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핵 보유에 대한 뭐 기정사실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장기적으로는 핵군축 프로세스로의 적용, 뭐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반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것이 미국에게 그런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전략무기들을 통한 무력시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기술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에 진행시켜왔던 고도화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어떤 첫 번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SLBM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해 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 발사를 실패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할 만한 특별한 기술적 진전이 없었거나 외부적으로 자위권적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다른 국가들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느냐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명분 싸움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읽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계획된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를 그 명분을 강화할 수도 있죠.
북한이 SLBM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역량을 확인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해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한 대외적 주목도와 압박감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17형 ICBM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이 화성 15형을 거짓 선전한 것으로 판단한 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성도 높은 확증된 단계의 지금 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발 과정인데 이게 재원을 계속 공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마 이제 그것을 의식해서 일정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일부러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공개하는 것보다는 한미에 주는 압박감이 더클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감행된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이 영내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을 공언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차례로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국무부는 이 같은 무기의 사정권에 포함되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맹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날 SLBM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되풀이해온 이런 기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문제 삼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력 시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선회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전임 행정부와 달리 두 아시아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눈감을 수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잇따라 해구산 제공을 확약하며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5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준비 상태에 따라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의 손상 정도가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6일 VOA에 지난 2018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폐쇄했을 당시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갱도 내부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과 달리 당시 폐쇄된 3번 갱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잔해를 제거하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are working inside the tunnels and starting to make a place.
하이노넨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갱도 내부에서 굴착후 생기는 잔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굴착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나 갱도 손상이 심각하지 않아 핵실험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성사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장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인 이달 말 전까지 북한이 복구를 완료하고 핵실험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Sends a political message that we have that capability. So they may want to do a testing.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재개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여러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가능할 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조만간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을 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로 전술 핵무기 능력을 도입하고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영내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주변국의 핵 보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줄곧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여러 징후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조만간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is very high. I don't know that it's Or I don't think it's timed to President Biden's visit, but I think we have since late February seen m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moving.
루이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이 갱도를 복구하면 그 즉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18년 핵실험장 폐쇄 이후 3번 갱도 복구를 위해 지름길을 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핵실험 재개는 매우 가능성이 높으며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 같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보다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6일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교량이 복구되고 화물차 등 차량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여러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파란 천막으로 지붕이 가려진 핵실험장 내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 갱도의 복구작업이 시작된 이후 지휘소 인근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번 갱도 주변에서 교량이 복구되고 도로 건설과 건축, 굴착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북한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방송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5일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국방과 정보 분야 담당 기관들이 이달 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갱도 내부에 핵실험에 필요한 핵물질을 배치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2016년 9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간 직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핵실험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북한 관련 공개 청문회로 미국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오는 10일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아테 소위원장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대북정책 청문회 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 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과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존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까지 앞둔 시점에 열리게 돼 더욱 주목됩니다. 테리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4가지 핵심 포인트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의도, 대북 외교 상황, 현재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과 현황, 그리고 미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꼽았습니다.
I will be giving a state of play, like what Kim Jong-un is seeking to do, which is obviously.
테리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향후 몇 달 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김정은의 핵무기 추가 의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을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선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재 확대와 강력한 집행, 억지와 방어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론은 늘 미국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자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 재개를 통한 준비태세, 그리고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제재 시행을 초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압박 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개인 기관을 추가 제재하고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에선 미 정부가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북한이 아닌 다른 문제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 회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부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olding hearing like this in the first place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또한 의회는 이런 청문회 개최를 통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 상황과 개선점 등을 점검하며 행정부를 계속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테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정유회사 SK에너지의 유류가 북한으로 유입돼 최근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 2, 3년 사이 한국 선박 최소 6척이 북한으로 불법 매각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한국의 잇따른 제재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제 제재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주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또 한국 정부 차원의 예방 조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SK에너지의 정유 제품 많톤은 사실 중간 회사를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SK에너지가 아닌 중간 회사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타당한 해명입니까?
해당 거래가 국제사회 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총포상에서 판매된 총기가 강도 행위에 이용됐다고 해서 총포상이나 총기 제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 체제는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총을 누가 사가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정 물품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금수 조치는 제재 대상이 해당 물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재 대상에겐 해당 물품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회피 수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 체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회피 행위 자체를 막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 여기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금수 품목이 제재 대상국에 들어간다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과 같은 국제사회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 지적한 주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등은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행하고 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주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유류와 석탄 거래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선박업계는 물론이고 해상보험회사, 각 항구의 서비스 제공업체, 정유회사, 중간 거래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각자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논란에 휩싸인 회사들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벌금을 내게 된 회사 중에는 실제로 북한과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곳도 있습니다. 2019년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미국의 엘프 코스메틱스는 중국 소재 두 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는데 이후 해당 제품 중 일부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대북 제재 규정의 실효성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SK에너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까?
사실 SK에너지 측은 최초 BOA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N차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고함을 주장했는데요. 정상적인 업체에 유류를 판매했지만 그 유류가 여러 단계, 즉 N차에 걸쳐 판매를 거듭하다가 최종 구매자에 의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최초 벌크, 즉 대량으로 판매된 유류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SK에너지가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직접 선박을 이용해 북한에 유류를 건넸다는 점에서 당시 거래는 N차가 아닌 1차 거래였고요. 또 최초 계약된 유류 만톤 전량이 4척의 북한 선박에 옮겨 실린 것으로 나타나 거래량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BOA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SK에너지 측은 최초 내놨던 해명을 정정했습니다.
결국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일으킨 만큼 주의의 의무에 좀 더 신중했다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무군요.
그렇습니다. SK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매해 북한으로 넘긴 회사는 에버웨이 글로벌이라는 곳입니다. 타이완에 주소지를 둔 회사인데 에버웨이 글로벌은 청춘해운이라는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 즉 사무실이나 직원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다르게 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청춘해운은 또 SK에너지의 유류를 선적한 유조선 선와드호의 운영회사입니다. 여러모로 수상한 면이 발견되죠. 여기에 더해 청춘해운은 에버웨이 글로벌 외에도 모두 8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 중인데요.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의구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무부는 2019년 주의보에서 정유회사들이 대북 유류 공급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의 실사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류의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표기한 점도 문제가 된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SK에너지와 에버웨이 글로벌은 유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제 유류를 하역할 항구를 공해상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물론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원양 어선 등의 유류를 공급하는 유조선들이 있기 때문에 공해상이라는 목적지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는 말합니다. 다만 재무부와 유엔안보리는 이번 거래가 이뤄진 타이완 북부 해상을 북한의 불법 활동의 요충지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군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지역에서 유류 만 톤을 거래할 땐 신중했어야 합니다. 미 재무부는 2020년 발행한 주의보에선 선박과 화물,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거래 상대편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 항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런 항해 정보를 얼마나 상세히 들여다봤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논란도 이번 SK에너지의 유류 공급 문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중고 선박 거래를 한 건데 중고 선박업자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런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한두 척을 운영하는 중소해운회사가 중고 선박을 중국업자 등에게 매각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중국업자는 북한을 대리하거나 북한의 위장회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해운회사 입장에서 이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독 한국 선박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점은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뷰에이는 최근 한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옮겨진 선박 6척을 찾아냈는데요. 모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초 한두 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북 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이 된 뉴콘크호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었죠.
그렇습니다. 뉴콘크호는 최근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62차례 등장할 정도로 현재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입니다. 그런데 BOA 취재 결과 3년 전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던 이 선박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한국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뉴콘크호가 된 겁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BOA가 이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뉴콘크호의 출항 기록을 중국으로 수정하면서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뉴콘크호가 최초 입항할 당시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한 게 사실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뉴콘크호가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제재 위반 선박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거래들은 모두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SK에너지나 한국해운회사의 선박 거래도 한국 정보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과거 BOA는 2018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이와는 별도로 한국 국정원의 선박 감시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6개월 동안 한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포에 기항한 선박이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에 입항한 것이었죠. 지금은 고인이 된 김정봉 전 한국 국정원 대북정책실장은 당시 BOA에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추적을 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지만 그러한 감시체계 혹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북제재 위험성이 높은 유류와 선박 거래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보력이 동원됐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최근 한국 회사의 유류와 선박이 북한에 넘어간 경위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두 명이 또다시 낙선하면서 이번에도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탈북민 티머티 조 씨와 박 전 씨가 당선에 실패하면서 서방에서의 첫 북한 출신 선출직 탄생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테임사이드 자치군의 덴턴 사우스 구역에 출마한 티머티 조 씨는 이번에도 상대 후보를 꺾지 못했습니다. 노동당 텃밭에 보수당 후보로 출마한 조 씨는 한 명을 뽑는 이 지역 구의원 선거에서 유효 득표율 35%로 65%의 노동당 후보에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득표율 26%보다 9%포인트 더 많은 것이며 특히 지난 1979년 이후 보수당이 해당 지역에서 획득한 최고의 득표율입니다. 조 씨는 이번 결과를 패배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얻은 기회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로는 제가 졌는데 느낌상으로는 졌다고 생각 안 해요. 특히 어떤 분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제가 읽었는데 그 보수당, 아니 노동당 그분들이 막 축하 그 한단 메시지가 엄청 무서워. 이 친구가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난민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적이 온 지 1년밖에 안 된 이 친구를 상대로 지금 60%를 이겼다고 그렇게 자취를 할 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오히려 이 친구한테 축하 메시지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메시지 단 분이 있더라고요.
조 씨는 선거 결과 발표 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쇄도한다며 이번 실패는 다음 선거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 값진 경험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민주주의 땅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안겨주고 싶다고 조 씨는 말했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북한 내부 안에서는 이런 자유 정치 투표라는 꿈 상상이나 꿈도 못 꾸지만 특히 밖에 나와서 희망적인 부분을 향해서 한 단계씩 포기하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선거 나오는 게 인종 색깔도 다르고 백인들을 지역을 상대로 그리고 나올 때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 보면 그 중에서도 각종 그 험담도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지난해와 다른 지역인 램스보텀 워드에서 역시 보수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 전 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3명을 선출하는 이 지역에서 박지원 후보는 1,284표를 얻어 노동당과 보수당 후보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 가운데 6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생소한 지역에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몸소 민주주의 선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한 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에서 졌지만은 저는 인간으로서는 승리한 날이라고 보는데요. 지난 2년간 이제 영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서 배우면서 또 제 눈이 앞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더 이제 커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곳에서 섰는데 이제 1,284명이나 저를 투표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박 후보는 향후 출마 계획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정치 참여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모습이 비단 탈북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실패가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성공의 길에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도전 정신에 인권 전문가들은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6일 VOA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깊은 티머티 조 씨와 박 전 씨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두 사람의 결의와 용기에 감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두 사람 모두 탈북민으로서 문화적 또 언어적 도전을 극복하며 영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며 비록 정치 활동에 참여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도력과 용기, 진취성은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감동스러운 장면과 함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한국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전략을 결정하고 평양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그러나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1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18년 2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당시 평양노동당 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희망했던 대부분의 그 대답을 그냥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먼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그 안전만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는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봐요.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은 곧바로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반응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려의 염원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한은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핵심이 빠진 회담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바란 것은 북한 비핵화였고 북한이 바란 것은 제재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내용 역시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불만이었고 북한도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회담은 실패했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그로부터 넉 달 뒤인 6월 30일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은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회동에 따라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협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 후 북한은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또 2018년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올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4차례나 발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25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 대남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위협을 하자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it also weighed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more important as strengthening the security alliance.
반면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노력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 문제는 아쉽지만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그런 정도의 고강도의 무력 충돌은 사실은 또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평가할 부분도 있다.
한반도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로 이끈 것은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남북 간 소통과 평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Such as the summits and helping facilitate those summits.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이 되어 10일 경상남도 지산리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끼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최고는 17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4도. 남포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2도, 최고 23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0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 흐리고 최저 6도, 최고 25도. 해주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2도입니다. 사리원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 23도. 함흥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2도입니다. 장진도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이 끼겠고 최저 0도, 최고 18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2도, 최고 24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10도, 최고 19도. 청주에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0도입니다. 선봉도 맑고 최저 6도, 최고 17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전해상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먼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로 일고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잔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은 서방이 우리의 국경 바로 옆에 위협을 만들고 우리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은 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제안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우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매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도발에 대해 기습적인 퇴짜를 놓았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당신들의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00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선조가 했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전쟁 승리 기념일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누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고 현재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나치주의에 대한 기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보 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의 돈을 사용해도 되고 러시아의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 집권 이후 테러로 희생된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맞서 지금까지 약 3,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이후 이 자산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지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 낸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재정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연결망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정보 안보 분야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에너지 분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단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금융난을 해소하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금융단체와 공조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회복과 재건을 위한 선택지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질서정연한 방식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사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알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시리아에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며 지금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모든 이들이 시리아를 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아사르 대통령이 이란과 시리아의 전략적 관계가 시온주의 정권의 영내 지배를 방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타즈님 통신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날 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이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시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7일 자국민 여성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반드시 가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권선징악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여성들은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여성이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의 남성 후원자들에 대해 당국이 방문에 권고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수감되고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이 같은 새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자유와 인권 제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